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깨어서 호흡하게 하시고 새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로 다시 시작하니 좋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루 전에 제가 밤에 꿈을 꿨는데 아직도 뭐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사막을 가는데 뭐 야자수가 있는 그런 숲에 어떤 천사 같은 분들이 저를 안내해 드렸는데, 그분들 따라가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차서 막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코로나가 풀렸나? 그러는데 옆에 있던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코로나만 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새 그 본당을 지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막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이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꿈에서 깬 그런 그 아주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또 여러분과 같은 그런 불안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언제 함께 예배 드릴 것인가, 언제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통해서 저에게 또 격려를 주시고, 또 얼굴을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그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해가지고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옥시키셨죠. 아무것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밤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덜덜 떨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사도들이 기가 팍 죽어 가지고 재판장에 세워놓으면 덜덜 떨며 그들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귀의 머리 꼭대기에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차원에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그들의 부하들이 감옥으로 사도들을 데리러 갔을 때 기절초풍했죠. 감옥문도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버젓이 있는데 사도들만 깜짝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비상이 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온 병사들이 이 탈옥한 이 사도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행방을 추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 주시는 때가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가서 얼굴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맞서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성령께서는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새벽부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에서 당당히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누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있던 없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교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긴 했지만 이미 기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올 때 강제로 무례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사도들의 파워풀한 설교와 이 치유사역으로 인해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업고 있는 이 사도들을 함부로 다루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싸움에서 사도들에게 꺾여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좀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래서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문맥들을 가만 보면은 대부분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욕을 먹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오해받고 억울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마귀가 기가 오히려 꺾이고 하나님의 대역습이 시작되고 주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고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사역의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철통 보안을 뚫고 사도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옥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신문할 때 어저께랑 오늘이랑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주도권이 완전히 사도들에게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이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꾸짖으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오히려 언급결에 사도들을 인정하는 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영어성경 보니까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냥 가득 채워버렸다. 언급결에 인정을 해버렸어요. 너희가 복음을 너무 파워풀하게 전해서 이 도시 전체가 너희가 전한 복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도들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해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언급결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선포해주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서울 시내가를 가득 채웠다. 이 나라를 가득 채웠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이 핍박, 잠깐의 핍박으로 당하는 고통이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짜 코너에 몰리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터져나옵니다.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죠. 사도들의 인생관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과 차별화된 인생관입니까?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 눈치 많이 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대통령 고위공직자들요,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계속 여론의 눈치 보고 설문조사 눈치 보고 말 한마디 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눈치 보면서 신념을 타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법만 간신히 따르면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피해가면 되지만 우리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실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며 인생을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한다면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두려운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며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런 너희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당당히 전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 해왔던 똑같은 설교의 요지를 또 압축시켜서 또 합니다. 30절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요. 첫째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했고 둘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들의 죄 때문임을 선포하고 셋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심플한 메시지를 베드로는 항상 느렸다 줄였다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1분에 항상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복음의 핵심 에센스가 농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1시간씩 설교할 수도 있고 또는 1분 얘기할 수도 있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너무나 담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격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한국에 처음으로 온 개신교 선교사 토머스가 대동강변에서 성난 군중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조선인 병사에게 성경책을 주고 축복했습니다. 그 병사가 그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어느 날 우연히 읽게 되었고 자기와 조카가 개종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큰 일꾼이 되죠. 복음이란 그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메시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숨 걸겠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죽여도 좋다. 내 인생을 걸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인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나는 목숨 걸고 증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 체험했기 때문이다. 나도 전에는 사는 게 아니었는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성령도 증인이시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하버드대학교의 조세프 나이 교수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고 했죠. 하드 파워, 딱딱한 힘과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드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굴복시킬 수는 없죠. 하드 파워보다 더 중요한 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세계 인재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적 가치관을 배우고 돌아가면 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조세프 나이 교수가 특히 요즘에 소프트파워는 스토리라고 했어요. 인터넷, 휴대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서 별 비용도 들이지 않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유튜브로 뿌려질 수 있는 이 시대에 메시지의 힘이 강력합니다. 콘텐츠가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중동 국가의 독재 정부들도 뿌리부터 흔들렸던 거잖아요.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이 스토리가 마구 퍼져서 민중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보면은 많은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페이스북 이런 게 많이 차단되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핵심 힘은 하드파워가 아닙니다. 뭐 건물 이런 규모가 아니라 소프트파워, 메시지인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우리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킨 엔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핵심 능력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스승, 도덕적인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스토리가 바로 교회를 움직이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성령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꾹 찌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의 설교가 계속 나오는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깃발도 흔들어서는 안 되고 예수 외에는 어떤 노래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흥분하고 신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내일 본문 첫 번째 구절인 33절 말씀을 좀 미리 끌어당겨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설교가 좋다 싫다도 아니고 그냥 설교를 들은 청중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에게 달려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민 반응할까요? 첫째로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 그래서 별로 회개할 것도 없고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집이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네게 쌓느니라. 여러분 고집을 버려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괜찮다는 자기 의를 버려야 복음을 흡수할 수가 있죠. 그들이 또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그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특히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는 그들 뒤에 마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메시지를 듣고 화를 낸 것까지도 모자라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겠어요? 그들 뒤에 바로 마귀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고 싫어해요. 마귀의 세력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아주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떨어지면은 그들의 제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선동했던 그 마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소망이 없던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곧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종교 지도자들 얘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화를 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는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지나치게 화내는 사람일수록 곧 꺾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슬람 교도들 안에도 저 북한 공산당의 그 공산 간부들 안에도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이 많습니다. 탈북해 오신 분들, 북한의 고위층에 있다 탈북해 오신 분들도 보면은 여러 경로로 복음을 접하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부흥의 시대가 마치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쭉쭉 성장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상 가장 엄청난 부흥의 시대였던 이 실제 사도행전 시대에는 엄청난 부흥과 기적과 함께 엄청난 세상의 핍박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핍박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열애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핍박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전해주는 복음이 진짜 파워가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복음의 교회인지 아닌지는 요즘 같은 핍박과 고난의 때가 시험해 줄 것입니다. 공산치하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사도행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으로 반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